마지막 단계의 길 부흥보 제24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위의 성경 구절은 늘 나의 도움이 되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돕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 앞에는 주 예수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말씀이 있고 이 구절들 뒤에서는 주님이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음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우리를 위해 하늘로 승천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장래에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으로부터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에 관한 일에 대한 큰 예표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도 주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한 가지를 더 언급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신 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입니다. 주님이 의미하는 바는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배부르듯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떡을 떼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몸이 갈라져 보혈을 흘리셨음을 예표합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은 주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예표합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는 주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때 많은 병자를 치료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하신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십자가 후부터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까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회 시대에 관한 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부터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오늘 나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중점을 두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형제자매들이여 이 구절은 우리 주님에게 정한 길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기에서의 재촉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강건과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에 오르라고 강건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이제 그들에게 길을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 길을 정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에게 정한 길을 찾아서 충성을 다하여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를 위해 정한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찾았지만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생활에 많은 영적 사망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다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이 나를 위해 정한 길을 알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온한 가운데 기다리면서 기도와 드림과 순종하는 자세로 자신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만을 찾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다만 그분의 뜻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여 단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우리는 떡을 뗀 장소가 벳세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벳세다가 두 곳입니다. 하나는 가버나움의 동북쪽에 있고 또 하나는 가버나움의 서남쪽에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동북쪽에 있는 벳세다로 출발하여 건너편 서남쪽 벳세다로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강구에 직분을 하고 계시며 제자들을 그분이 정한 길을 가도록 세상에 두신 것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47절 48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궤로에 놓여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주님이 정하신 길에서 제자들은 어떤 일을 당하였습니까? 저물매, 밤이 어두웠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은 샛별과 해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세상은 오랜 시간 동안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이 갈수록 밝고 진보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밤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가리켜 밝고 진보되었다고 하시지 않고 밤이 깊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깊은 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이 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주위에 어둠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어둠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주위에 어둠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마 세상에 동화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육체의 일을 심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한다면 자연히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우리는 아직 종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는가, 멸망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이 점에 있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충성스럽게 갈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끝까지 충성을 다할 것인가, 이 길을 가다가 중단할 것인가는 아직 미정된 것입니다. 배는 아직 바다에 있고 항구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종말이 정해졌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당한 길을 가는 것은 물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달려서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는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제자들은 이같이 행할 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궤로에 놓여졌고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만약 당신이 걷는 길이 순조롭지 않다면 당신의 반대편에 반드시 순조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역풍이라면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향하는 바람은 반드시 순풍일 것입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걷고 있는 길이 역풍이 아니라면 나는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이 정하신 길인지를 의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정하신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세상에 있는 위치를 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역풍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반대나 비웃음이나 핍박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면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분명 주님의 주신 바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 역풍을 만나야지 순풍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정하신 반으로 동북쪽으로부터 서남쪽을 향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역풍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괴로이 노를 저었다. 충성스러운 성도는 모두 바람이 거스름으로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최근에 몇 해 이래 시험은 전보다 더 많아졌고 더 심해졌습니다. 정말 주님에게 속한 사람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항상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이 따르고 가정에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생계도 전과 같이 쉽지 않습니다. 사회와 국가는 그들에게 갈수록 압박과 공격을 줍니다. 사악한 영인 사탄은 강풍이 몰아치듯이 믿는 이들을 더 해치고 소멸하려 합니다. 오, 모든 면에 역풍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의 정하신 길에 서 있다면 바람의 거스름과 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최근의 교회 상황을 보더라도 주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을 일으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각종 이단과 사악한 영의 유혹은 전부 다 많아졌습니다. 세속적인 광경은 날로 더 심해집니다. 이러한 세대에서 주님이 정한 길을 조금도 변함없이 간다면 당신에게 어찌 숭품만 있겠으며 괴로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표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괴로이 노젓는 것이 표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표류하기 쉬운 길을 가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우리가 순풍을 원한다면 노를 젓지 않고 정지 상태에 있으면 바람이 우리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표류하는 데에는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타협하고 늦추고 뒤처진다면 당신이 힘들 필요도 없이 바람이 당신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쫓는 데에는 힘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서서 충성을 다하려면 반드시 역풍이 있을 것이고 노젓는 것이 정말 괴로운 것을 느낄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기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이고 충성을 다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정하신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저녁부터 밤 사경까지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삼경이 있고 로마 사람의 시간에는 사경이 있습니다. 중국의 계산에 의하면 밤 사경은 대략 새벽 3시쯤입니다. 그들은 계속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기가 불안하다면 가버나움에서 잠시 기다리며 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밤 사경은 밤에 가장 어두울 때이고 가장 마지막 단계이며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책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위험하고 큰 시험은 조금씩 냉담해지고 타협하려 하고 조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피곤합니다. 전에는 주님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았기 때문에 유지하는 힘이 있었으나 이제는 너무 오래되었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식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전쟁터에서 용감하고 힘찬 성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식어졌고 뒤처졌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너무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냉담해지는 것이 어떤 시험보다도 이기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죄를 이길 수는 있지만 그러한 욕풍이 있는 길을 갈 때 사람들은 너무 피곤함으로 냉담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여, 만약 주님이 우리를 한번 관건하여 어떤 길을 가도록 하셨거나 우리에게 바다를 지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정지하여 전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지한다면 조류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더 먼 곳으로 데려갈 것이요 순풍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더욱 먼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지언정 포류하기를 원치 않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능동적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부릴 듯하게는 헬라어로 부릴 듯 적게 하도록을 의미합니다. 형제자매여, 우리의 처음 사랑이 이제 처음처럼 일으켜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넘어진 사람일지라도 이제 일어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히브리 형제들이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전과 같지 않고 도리어 뒤처진 것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권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한 모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마지막 30분을 지속한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이 승리한 시험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지금의 어두움은 심하지만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12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지금은 밤이지만 아침이 가까웠습니다. 바로 지금 이러한 때 마지막 30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단지 어두운 밤만을, 어려움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이 길을 가지 않고 손을 뗀다면 너무도 가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가서 건너편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펜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많은 억눌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날이 거듭될수록 심해지고 사탄의 유일한 공격 목표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지금 마지막 30분을 계속 지속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마멸시킨다는 뜻입니다. 성도를 마멸하는 공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자를 마멸하는 사탄을 아는 것은 소리 지르는 사자 같은 사탄을 아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고령에 있을 때 나는 늘 시냇가를 걷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세숫대야만한 크기의 구멍이 뚫려있는 돌을 보았습니다. 그 구멍은 매일매일 작은 돌이 부딪힘으로 생긴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대합니다. 사탄은 당신을 단번에 죽이지 않고 날마다 당신을 마멸시킵니다. 이렇게 하여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입게 합니다. 형제자매여,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지만 한 시간 동안 계속 지속할 수 없습니까? 주님과 함께 마지막 30분을 지속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입니까? 오, 지금은 우리가 서야 할 때입니다. 이 길에서 한 번도 역풍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련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악하며 사람을 핍박하는 것임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아직 이 길을 출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직 당신이 이 길을 충성스럽게 갈 때만이 어려움과 바람의 거스름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또한 너무 고통스럽다, 잠시 손을 떼고 쉬자 라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먼 길을 온 당신이 지금 쉬는 것은 너무도 가치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주님은 우리가 변하는가 변치 않는가 전진하는가 후퇴하는가를 보십니다. 주님의 눈길은 나를 보고 계시고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단계를 주의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한 시험과 일이 얼마나 많고 어려운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밤 사경 이상의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밤이 매우 깊을 때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승천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밤이 깊을 때 그분이 오십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읽을 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려고 하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명하셨으므로 그분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벳세다로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른 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분이 제자들에게 명한 길을 따라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렸다면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제자들이 잘못 가는 길에서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일입니다.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생각할 때 만약 주님이 나에게 상해에 있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남경에 있다면 그분이 오실 때 나는 들림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림받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길에서 들림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여기 상해에 있지 않는다면 들림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51절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오시자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바람은 거스르지만 영원히 거스르지는 않습니다. 노젓는 것이 괴롭지만 영원히 노젓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요, 우리는 세상에서 능히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앞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뒤에는 주님의 사랑의 강건함이 있고 앞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이 우리를 이끕니다. 어느 선교사는 주님이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길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만약 우리가 고통이 두려워서 돌아선다면 이전에 받은 고통이 다 헛될 것입니다. 주 안에 체험이 깊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배도의 일과 고통하는 때가 있고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짐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변절된다는 것은 교육, 종교활동, 재능 있는 목사, 화려한 예배당, 재능, 지혜에 속한 것, 물질의 진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데 관한 것입니다. 현재 많은 유명한 교파의 소위 말하는 고등평론학을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천한 불신입니다. 그것은 거듭남, 거룩해 함, 기도의 확실한 응답,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한 일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속이는 일과 잘못된 일이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까지라도 속일 것입니다. 또한 경건의 외모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믿음이 감소되는 것은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데서 비롯될 뿐 아니라 사탄에 의해 조작된 거짓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이러한 공작들은 공중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현상을 조성하여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쌀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건의 외모입니다. 그 속에는 악의 영이 충만히 거하고 음부의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이 악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를 주고 잘못 인도하고 유혹과 혼란을 가져다 주고 그들을 억제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억제하고 우리의 생각을 속입니다. 우리에게 각양귀한 느낌과 신기한 시험이 임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과 능력을 잃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을 피곤하고 약하게 만들며 우리의 생각을 둔하게 하고 의지를 혼미케 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금지한 사물들을 탐내게 하며 세상의 오락과 풍습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서 자유롭고 능력 있는 전파를 찾기 어렵게 되고 말씀을 유심히 들을 수 없게 되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에 전념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황혼 같은 그 분위기를 우리는 반드시 정복해야 합니다. 아,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사탄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속이기 위하여 불가사의한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시 육신을 쫓아 생활하게 하며 하나님을 중성대히 섬기지 못하게 하며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방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여 타협하게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는 우리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영적인 직감을 둔하게 만들며 하늘에 속한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쉽게 소홀히 하게 하며 그 교통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정욕은 여러 모양의 얼무를 많은 신자들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얼무는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의 세대에 행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행해질 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많은 장소가 영적인 일들을 거절할 뿐 아니라 부흥을 중단시키고 각종 오락과 의심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보편적인 상황에 따르면 세계 각처에서 믿음이 감소되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광경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지방은 예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교회의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은 한 폭의 비참한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 분발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에 돌아가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은 세월 동안 주님의 기뻐하심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일을 직구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여, 이제까지 말한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태도는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손을 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고 사탄도 마찬가지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에게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충성스럽지 않다면 영원히 충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주님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외로운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한 형제가 다른 사람은 피해 바다를 거쳐 주님께 갔거늘 우리는 가마타고 주님께 가려 하는가 라고 쓴 시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가세의 자손과 르벤의 자손에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정녕 여기에 앉아 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여, 다른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는 어찌 움직이지 않고 평안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필요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주님이 명하신 길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